테이머들이까지 넘어가는 부분 초반에 조금 해볼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동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4월 첫 주 4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빚으신 존귀한 우리 내 곁에 붙여주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더딥혀 주셔서 또 내 영혼을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 쳐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를 바랄 때 주님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니 우리 주님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좀 빚어주십시오. 예수의 제자된 삶, 그 사명의 삶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리로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 누군가는 상한 마음, 누군가는 예배의 기대함보다는 익숙함과 무뎌진 마음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아심에도 손 내밀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허락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노력이었는지, 사랑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하고 사랑을 연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들을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문제와 혼란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고통과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물음들이 생겨나지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마음의 의문과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상황과 또 혹은 성과와 위치의 다름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로를 밝게 비춰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져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교회에 많은 귀한 사역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사역을 섬기시는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상처되는 말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의 눈물과 인내와 수고를 빠짐없이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섬김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이 전하여지는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허기지고 지치고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삭 비전 특별위원회입니다. 지난 1차 톡톡톡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테이블별로 세분화된 주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음 세대라는 큰 키워드 안에 주일학교, 청년, 브릿지, 시니어, 세대로 분류하여 좀 더 자세히 우리의 비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이삭교회 성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0일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시선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흥미로운 여정,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영화 보는 거세요? 어.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아, 진심으로!
화이팅!
하나님께서 너무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4월 6일 이삭 소식입니다. 4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본관 3층 은혜홀에서 문답식이, 4월 13일 주일 예배 시 학습 및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문답식 진행으로 인해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당 사용이 제한됨을 안내해드립니다. 4월 13일 주일 사부 예배 후 본관 지하 화평홀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삭교회 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본관 1층 로비 게시판 포스터를 참조해주시고 접수는 4월 13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에 수기 제출 또는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이수진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천사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의 두 번째 만남이 4월 20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4월 13일 주일까지 QR코드 또는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문의는 홍창우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사랑누리부 장애인의 날 기념 슬로건 모집이 다음 주까지 공모전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응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호천사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의 두 번째 만남이 4월 20일입니다. 첫 번째는 1월 달에 했는데요. 1월 달에 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으로 청년들하고도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참 고무적인 것은 청년들이 이렇게 공적 이렇게 모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자기들의 의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는데요. 교회 학교, 청년, 브릿지, 시니어 세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교회 학교에 소속된 사람들이 교회 학교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 학교에 내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교회 학교에 대한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로 신청할 수 있고 시니어 사역, 60세 이상의 우리 시니어들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삭교회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을 위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주실 분들은 또 시니어가 아니어도 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쪽에 들어가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고요. 또 청년 브릿지 각각 내가 이런 쪽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삭교회가 청년들이 브릿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을 받는 이유는 1차 때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규모를 알아야 어떻게 보면 모임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거고요. 굳이 신청 안 하셔도 현장에 오시면은 또 방청객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또 초보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동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창일 집사님, 김지연 B 집사님, 양정동으로 이사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이덕수 B 집사님,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의 기장에 입원해 계시고요. 김덕희 권사님,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회복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끝에 또 봄이 왔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쩌면 긴 겨울 같은 그 차가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봄에 이 활짝 핀 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늘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서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나온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의 나라 위에 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더하시며 깨끗하게 낫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또 결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목이 좀 묵직하죠? 가룟 유다 또 배신, 또 그가 던지는 질문이니까요. 아마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굳이 제자로 선택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두 가지 다 대답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이야기할 때 꼭 가룟유다 이렇게 붙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케리오스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케리오스는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의 대다수는 갈릴리 주변 출신들의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는 케리오스 사람 그러니까 유다 남부에 있는 지역의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입니다. 그냥 임의로 예수님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세워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셨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사도로 세운 걸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잡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어졌었다. 그리고 이것이 응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하였도다. 그의 죽었던 그 밭이 그가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 밭 이름을 사람들이 피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는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에 있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9편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편에 있는 메시지는 이미 이를 향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이니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유다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과 은삼십에 팔 것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뽑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팔자를 뽑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 마음이 늘 어떻게 한 곳에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지 않고 아마 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돈궤를 맡은 자인데 그는 도둑이라 그 가운데 있는 돈을 훔쳐가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참 그를 온전히 조처할 만한 사람 12명을 뽑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 가운데 자기를 팔 자를 뽑은 이유는 팔아버릴 자를 뽑는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적어도 유다는 사도이고 제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해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상황에서 열심히 예수의 제자로 또 성도로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고 탈락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세력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이고 제자인 그가 타락하고 탈락하고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지지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뒤에 보겠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메시지라든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라든지 그 구절들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뒤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질 때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본문들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배신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제가 답을 정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해석하고 고린도전서 9장과 히브리서 6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것처럼 하는 것은 저를 위함이겠죠? 들어보셨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라고 부르시는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그렇죠? 화요일 날 전도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교회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외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초청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것이 외적인 소명이고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해요. 그리고 조금 다니다 보니까 섬길 수 있는 봉사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뭐 이쪽에서 섬기고 이쪽에서 섬겨주세요라고 해보니까 설교도 들어보고 교육도 받아보니까 그 지식적으로 뭔가 동의가 되어집니다. 너무 재밌어요. 때가 되니까 세례받고 섬기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소명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 판단의 말입니다. 좋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는 목회자가 돼야지.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외적 소명, 외적 부르심에 갖는 역할이 기능이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 뛰며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외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은 외적 소명과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규정할 때 내적 소명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조금 다른데 외적 소명을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섬길 수 있는 지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적 소명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내적 소명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적 소명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내적 소명이 없이 말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목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그냥 밥피로 먹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직업적인 느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만으로도 여러분 제가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있다고 이렇게 확...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내적 소명 없이 외적 소명으로만 맺히는 목사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구원을 못 받죠. 내적 소명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외적 소명은 그 구원에까지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없이 내 신앙 고백 없이 하는 모든 섬김은 아주 여러분 우리가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지도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열심으로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칼빈의 교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지나가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칼빈이 5대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한번 우리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숙제입니다. 다음 주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잘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밑에 빨간 영어로 뭐라 그랬죠? 이게 튤립이에요, 튤립. 우리 5월달에 피는 튤립 꽃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니셜로 정리해보면 튤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튤립을 확인해보도록 하죠.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뭐죠? 전적 타락이에요. Total depravity. 발음 안 좋은 거 용납하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들리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Total depravity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존재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토탈 디프레브티입니다. 전적인 타락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그 타이밍이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고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요. 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냐 그러면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타이밍이 태초에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100% 그분의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어떤 컨디션을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면 구원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면 너를 버려버리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제한된 속죄입니다. 외적 소명은 다 부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고 손을 이끌고 와가지고 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내적 소명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는 데에 부름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입니다. 제한되어진, 선택되어진, 제한정되어진 부름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뭐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입니다.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그러면은 한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난 하나님 교회 너무 싫어. 나는 그 꼴보기도 싫어. 목사 싫어. 나는 교회 안 갈래. 그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라고 해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는 이상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발부둥 치고 교만한 것 같고 고집이 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에 굴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이에요. 다섯 번째가 무엇이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은 이끌고 가다는 견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인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perseverance of the saint입니다. perseverance가 뭐냐 그러면은 인내하다 견디다는 뜻입니다. 인내, 견딤, 버팀입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이기는 힘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길을 보여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다섯 가지 앞에 있는 첫 이니셜을 초성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영어로 뭐가 돼요? 튤립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뭐예요? 그러면 튤립이에요. 예, 튤립인데 튤립이 뭔데? 그냥 튤립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튤립의 앞에 있는 이 초성들을 여러분 잘 따셔가지고 이렇게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다음 주 시험 칠 겁니다. 예. 여기에서 말입니다. 내적 소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내적 소명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여기에 보면 전적 타락부터 쭉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에도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갖는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참 잠 못 이루는 밤이 오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끝내는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 구절을 쓰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6장 4절부터 9절, 6절까지도 쓰고요. 그냥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 바울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실컷 전하고 난 이후에 혹시나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잖아. 이 구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엄청난 논리적 모순을 자기가 이야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의 뭐 많은 교리들이 누구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까?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정과 선택, 그 다음에 한가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치심과 보증하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교리적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거냐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논리적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의 주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엄마 아빠들이 이런 얘기했죠. 말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나가! 말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나가! 그랬어요. 그 제가 추운 겨울날 눈 오는 날 나갔잖아요. 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나가! 그런 이유는 나가는 것은 나가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아니면은 좀 잘 들어.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네, 말 잘 들으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상식이에요. 너 말 안 들려 그러면 나가. 제가 소가지가 못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야 되는 존재구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이 덩신아 나가 죽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버지는 나를 죽으라고 하는구나. 나가서 죽어야지. 그러니까 죽는 게 제가 효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속이 얼마나 썰이면은 나가 죽으라 그랬을까? 아, 이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제가 말한 게 맞죠? 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부모가 왜 그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말의 메시지는 그 앞에 26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박치를 할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다름질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허공을 때리는 것처럼 싸울 수는 없잖아요. 방향에 관심 없이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때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7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끝까지 방향을 잡고 목적을 잡고 달려가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저 구원에서 떨어뜨려 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거룩한 경고예요.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복음에 대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더 진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하셨으면 나가 죽어! 그럼 나가 죽어야 되겠네. 그 메시지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까지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절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덜어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심각한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통수처럼 말입니다. 아, 이 구절은 피해 나갈 수 없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이 구절들은 우리의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쓰여지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 구절은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징들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이 현상들은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일까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적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 이 목회적인 일들을 밥벌이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오늘 한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사절 말씀 볼까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이 메시지의 본질적 의미는 뭘까요? 제가 한번 워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귀로 잘 들어보세요. 이 표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지금 메시지를 듣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뭐라고요? 일하심을 목격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은혜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뭐 했다고요? 목격하고. 되게 중요한 차이가 뭐죠?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막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수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사부대도 막 은혜로운 찬양이 있잖아요. 마음이 감동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감성과 감정에 의해서 말입니다. 외적 소명에 이른 자들이 내적 소명이 아니고 외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의 그 은혜의 현상을 목격하면서 그 가운데에 함께 감정과 감성에 동화가 되어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부흥회하고 막 주여 기도하다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 몰라 눈물이 났어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감정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볼 때 슬픈 영화 보면 눈물 나지 않나요? 눈물 엄청 나죠. 폭삭 소가 쏟아보면서 막 운단 말이에요.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닌데 우는 거죠.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는 겁니다. 지적 동의와 그 감정적 이입이 되어져서 내가 내적 소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소명인 상태에서도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이것이 내 것인 마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소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탈락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본인이 체험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드라 카드라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 수련회 갔다 오고 부흥회 갔다 오고 은혜 받고 하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 저 장로님이 은혜 받았다 카드라. 자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동의가 되어지니까요. 아, 너무 좋은 거 맞는 것 같아. 저 강사님 최고야. 그런데 자기 안에는 중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아직까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어떻습니까? 외적 소명의 상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할 때에 두 가지의 큰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소명이 가진 자들이 내적 소명에 가진 자들의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탈락했다. 그 탈락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 이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탈락하는 것은 그 내적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자기의 본질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적 소명을 받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 자신은 알게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맞아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들어오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당연히 알게 하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인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시겠어요? 드러내시겠어요?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명확하게 내가 내적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게 되어져 있어요. 아직 나는 아닌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외적 소명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에 형태적으로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직 내적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부분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와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말씀을 가지고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려야 돼요?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이 워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워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죠. 가정적 경고. 예, 가정적 경고. 예, 가정적 경고입니다. 이 워딩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것을 풀어갈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말 거야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따릅니다. 가정적 경고. 가정적 경고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탈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 소명에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가 동일한 형태로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가운데에 10절 메시지를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입장을 이 메시지를 말입니다.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굳건해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외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갖는 힘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열심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능력과 내세에 대한 것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구하고 이야기할 때 강요하게 되어질 때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에너지의 고갈이 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왜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내기 힘든 시간 내어가지고 와서 봉사하고 내가 가난한 가운데도 헌금하고 내 모든 열정을 다해 쏟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워딩이 나오는 걸까요? 열심의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소명을 받은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에 열심히 하는 근거가 내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열심의 근거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에 내가 헌금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내가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부름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서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아,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외적 소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적 소명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가 와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들이대어가지고 우리를 혼돈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이대거든 뭐라 그래요? 말 안 들려 그러면 나가서 죽어!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명확한 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란 이야기예요? 말을 들으란 이야기예요? 말을 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라고 말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이야기할 때 다섯 글자 있었죠? 무슨 글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가정적 경고. 예?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이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진리 안에 자유한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15장 1절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나왔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해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의 견인으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힘을 다하게 하셔서 반드시 결국 끝내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모든 것 내려놓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은혜의 불담으로 막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사단마귀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Cheers.